제5장 실용주의와 의인화. 1절 회의적 법관념. 왜 회의적 법관념이냐? 법적 권리, 의무라는 법 실무에 익숙한 말의 실질적 핵심을 부인하기 때문이죠. 즉, 실용주의는 입법부가 정한 바 있거나 판사들이 다른 선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동체를 더 나쁘게 만든다면은, 그냥 무시해라는 거죠. 그러한 선례로부터 어떠한 권리가 존재한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죠. 2절, 실용주의는 우리의 실무와 부합할까? 1편, 의제된 권리. 문단 7, 실용주의 판사는 명시적인 법률이 창설하는 권리들을 그의 의제적 법적 권리의 목록 속에 포함시킬 것이다. 그러나, 모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초미니스커트를 경범죄에 의해서 일일이 이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실용주의 판사는 그 명시적인 법률 문헌에 불과하고도 무죄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문단 8. 용의주 또한 실용주의자라면 이러한 존중감을 은폐할 용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그는 자신의 결정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법률이나 선례의 깜짝 해석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진짜 법률이나 선례를 그렇게 해석했었 때문이 아니고 자기는 단지 미래를 향한 전망적 판단에서 공동체를 가장 더 낫게 하는 판단이라서 그냥 판단한 것뿐이죠. 다만 그것을 해석으로 제시하면은 실용주의라는 해석이 계속 유구장창 계속되는데 더 유리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더 낫게 하기 때문에 위장을 전략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 편은 생략하고, 이편 중에서 문단 11에 보면은, 실용주의가 실무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위조의 의심이 가는 수표를 배서받은 사람이, 그 수표 소지자가 수표 발행인에게 추심, 그러니까 돈을 받아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수표 겉면으로, 표면으로 봐도 이미 위조의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이름이 이렇게 찍찍 꺼져 있고, 제대로 안돼 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소 제기를 하기 전에도 이미 판사가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를, 예상할 수 있겠죠. 즉, 사람들은, 자기가 소를 제기하면 판사들이 이렇게 판단할 것이라고 알수 있고, 또 자기, 그 판결은 그 소를 제기한 사람의 사건부터 당의 사건부터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서 새 규칙들을 정립하는 이익을 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유리한 판결을 받을 어떤 이익을 예상하고 소를 제기하게 되고 소 제기에 의해서 사회의 이로운 규칙들이 확립되어 나가고 이런 어떤 상황이 실무에 부합하는 측면이 약간 있다. 그러나 정말 부합하는지, 4편 오래된 장애물, 문단 12, 실무 부합의 검토 방법. 아까 관행주의를 검토했을 때 봤을 때처럼 횡적으로는 횡단면을 탁 잘라서 보면은 특정 판사의 특정 사건, 특히 하드 케이스에 대한, 판사의 어떤 법 실무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두 번째 종적으로는 법문화 전체 발전 변화에 대한 설명, 특히 입법자 의도설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런 해석 이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종적인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서. 관행주의 종적 관점에서의 실용주의입니다. 어떤 시대에는 명확한 것으로 보이던 공익 추구 전략이 다른 시대에는 의문 시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법 과정 안에서 변화하게 되는 것을 실용주의는 설명하는 것이죠. 즉, 옛날에는, 미니스커트 입으면 망측스럽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유행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의 공동체를 더 낫게 하는 것은 그걸 굳이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종적 발전 변화를 잘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관행주의가 실패한 횡적 측면을 실용주의 의제 전략은 극복할 수 있을까? 즉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판사는 선례가 갖는 참된 힘을 해명하기 위하여 항상적이고 집요한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을 실용주의는 설명할 수 있을까? 문단 13. 문단 15를 보죠. 비판 사례. 실용주의 판사가 맥너플린 사건을 재판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설례는 케이스 1이죠. 자기 자식이 차에 치이는 것을 본 어머니를 정신적 손해배상을 가해자는 해야 된다. 근데 맥너플린 사건은 케이스 2의 경우죠. 자식이 병원에서 피 흘리는 것만을 본 어머니의 경우죠. 차에 치는 걸 직접 보지는 못했고. 이 경우 사이에 중요한 원리의 차이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실용주의 판사가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두 사건을 단순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케이스 1의 경우에는 직접 적용한 선례가 있으며, 이 선례는 실용주의 전략에 따라서 올바른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실용주의 전략에 따르면 당연히 실용주의 전략 하에서 올바르게 판결된 선례들을 따르면 되겠죠. 그런데 당해 사건인 케이스 2의 경우에는 직접 적용될 선례가 없기 때문에 원리상 다르고 같음에 불문하고 자유롭게 자신이 판사가 전망적으로 판단했을 때 공동체를 위하여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데 따라 판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즉, 실용주의가 그토록 자랑하는 유연성은 두 케이스를 분리함으로써 증진되는 것이죠. 따라서 선례의 참된 힘을 해명하려는 법실무와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횡적 측면에서 법실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실용주의자들이 다시 옹호를 합니다. 과거의 선례들이 입각하고 있는 원리에 대한 최선의 설명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다는 고상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원리의 차이나 원리상 같다. 원리상 같은 카테고리에 묶인다. 이렇게 판결문을 쓰는 판사들의 법실무를 설명해 낼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드워키는 비판하는 것이 과연 실용주의에 따르면 그렇게 고상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을까? 왜냐하면 선례들이 제공하는 권고가 자의적이거나 분명하지 않을 경우 판사가 선례를 따르기를 거부한다고 해도 선례가 갖는 일반적 행위 향도력이 크게 위태로워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실용주의에서 고상한 거짓말의 이유가 선례가 갖는 일반적 행위 향도력에 있다. 일반적 행위 향도력이란 무엇이냐? 어떤 판례가 나오면은 그 판례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행동을 조정하겠죠. 손해배상의 범위라든가. 그래서 보험도 들고 하는 것인데 그 판례가 선례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순식간에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 판례를 믿지 않겠죠. 그래서 많은 혼란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 바로 일반적 행위 향도력인데, 실용주의 판사가 케이스 2는 케이스 1과 다르다고 판결문에서 잘라 말해도 향후 케이스 1과 같은 사건에서 선례가 갖는 일반적 행위 향도력, 즉 힘은 약화되지 않는다. 왜 잘라 말하지 않는가? 케이스 2는 케이스 1과 다르니까 케이스 2를 다르게 판단해도 케이스 1의 선례가 가졌던 힘이 약화되지 않는데 왜 케이스 1과 케이스 2를 묶어 가지고 원리상 같다느니 케이스 1과 케이스 2가 원리상 다르다느니 하는 선례를 정확하게 해석하려는 그런 논리를 짜내야 하는가? 그런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단 16. 따라서 실용주의는 우리의 사법 횡단면에 대한 좋은 설명으로 살아남지 못한다. 실용주의가 구제될 수 있는 경우는 오로지 판사들이 동기 없는 기망, 즉 최선의 새 규칙을 고안했음에도 그것을 과거로부터 발굴한 규칙이라는 잘못된 제목을 입히려고 온갖 논리를 짜내는 이상한 사람으로 간주해야지 실용주의가 실무에 부합하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실용주의는 단순히 일반적 행위 향도력뿐만 아니라 실용주의 해석 자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위장이 필요하고 이런 위장이 용납되는 까닭은 실용주의가 법 해석의 정당화로서 매력적이어서 찬양할 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실용주의자들이 끝까지 우기는 거죠. 실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래도 부합된다. 일반적 행위 향도력하고 관계없는 위장이다라니까. 아, 그 위장은 우리가 일반적 행위 향도력 때문에 위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실용주의 해석 자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위장한다. 왜냐하면 우리 실용주의 해석이 해석 이론으로서 가장 정당화 될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그런가? 3절부터 살펴봅니다. 권리 없는 법. 문단 17. 실용주의는 참된 법적 권리를 부인합니다. 실용주의에 따르면 법적 권리라 부르는 것은 오로지 최선의 미래에 대한 봉사자여 비독립적 도구일 뿐이다. 비독립적 도구다. 여기서 비독립적이라는 것은 판사의 공동체를 더 낫게 하는가?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의 어떤 융합된 독립 판단에 독립된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판례나 법으로 어떤 사람의 소수의 권리가 이때까지 존재해 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제에 불과하고 가장에 불과하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단 이 소수의 권리라고 의제되어 왔던 그런 행위 영역을 묵살하는 것이 더 공동체 다수에게 더 좋겠다. 이러면은 묵살할 수 있다. 그래서 비독립적 도구다. 즉, 공동체 최선의 것을 계산하는 매개 개념일 뿐이지, 그러니까 계산의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문단 2시. 그러나 법적 권리의 관념이 매력적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권리의 관념을 실용주의가 부인한다는 이유로 곧 실용주의가 틀렸다고 결론 지을 수는 없다. 문단 21. 오히려 법적 관리의 관념을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게 만들기는 아주 쉽다. 전략상 필요할 때는 과거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서 과거 판례가 어떻게 판결해 왔는가, 과거 입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다르게 판결하는 것이 더 공동체를 낫게 만드는 방식이라면, 즉, 정신적 손해배상 따위는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면, 애초에 두 사건 간의 원리적 일관성 따위를 따질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문단 22. 선례와 달리 맥너플린 여사가 패소하는 쪽으로 판결한다면, 즉 정신적 손해배상 따위를 애초에 이번 사건부터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판사가 결심한다면 원리적으로는 정합되지 않게 될 것이지만, 둘다 사건 케이스 1과 케이스 2 모두 사고로 인하여 가족에게 피해가 간 사람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것인데,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했다가 이제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면 원리적으로 정합되지 않기 때문이지만 이는 결함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향후 선례와 같이 쓸데없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부정의를 줄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논의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더 낫다고 실용주의 판사가 판단했다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용주의 판사가 꼭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냥 논의 전개상 그렇게 더긴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문단 23. 또한 실용주의 판사마다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반론 역시 좋은 반론은 되지 못한다. 실용주의는 묻는다. 판결에 불가피하게 이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로 중요한 것, 장래를 향하여 실무의 비효율성과 부정의를 최소화할 결론이 무엇인가를 왜 논하지 않나? 물론 이 장래를 향하여 최선의 결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판사마다 견해가 다르게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포커스를 제대로 맞추고 있다. 포커스는 바로 장래를 향하여 공동체가 최선을 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지, 뭐 선례랑 지금 이 판례랑 원리적으로 일관되냐 안 되냐, 이거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들은 실용주의의 도전에 대항해서 법적 권리를 옹호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대답해야 할 물음들이고 도전들입니다. 4절, 통합성의 요구. 자, 이제 이제 한숨을 쉬고 도킨이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합성의 요구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정치 공동체의 통합성의 요구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법적 권리라는 관념을 우리는 상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법적 권리라는 관념을 그 자체가 법의 목적, 존재 이유로서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면, 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실용주의 해석은 법 실무에 대한 정당화로서도 실패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문단 24. 문단 24는 어떤 배경적인 말입니다. 우리에게 정치는 완결되어 있어 공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진화의 도상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완벽하게 정의로운 국가를 지향하여 자금하면서도 이미 그와는 다른 것에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적 평등 강의를 했을 때 자원의 평등론에서 근데 가상적 그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부를 경매 시장을 통해서 자신이 계획하는 삶의 기회비용이 다른 사람의 기회비용과 동일하게 하는 정도까지 재원을 이제 획득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행동할 때에는 자유와 평등이 일견으로라도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지만 리얼 월드로 내려오면은 어떤 사람은 돈을 되게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런 가상적 공동체에서 허용되지 않을 범위에서 돈을 되게 적게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가외 금지라든지 아니면 택지 소유 상한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의 원칙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기존의 가상적 공동체에서 평등하게 분배받았을 그 자원 이하로 누릴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금지 정책은 자원의 평등론에 비추어 봐서도 옳지 않은 자유의 제약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록펠러가 고고 미술을 자기 지하 창고에다 한껏 모아놓는 것은 일반적으로 평등한 자원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가상적 공동체에서 어떤 누구도 그만큼의 실존적 자유를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유는 없다. 반면에 이제 가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택지 소유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가상적 공동체에서는 사람들이 택지를 그렇게 많이 가질 수가 없다. 주택 사는데 이렇게 막 1000평짜리 주택에 살고 이런 것은 평등하게 분배받은 자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희생의 원칙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유토피아 사회를 하나 윤리적으로 정합적으로 구성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그 정합적으로 구성한 윤리 모델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지렛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문단 25. 그럼 유토피아 정치 이론과 공유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 이렇게 구별해 봐야 되겠죠. 문단 25가 공유되는 부분인 것이죠. 공유되는 정치적 이념은 첫 번째로 공정한 정치 구조 이념, 공정성. 두 번째, 자원과 기회의 정의로운 배분의 이념, 이게 정의. 세 번째, 이들을 확립하는 규칙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의 이념, 적정 절차. 이렇게 했는데, 이 이름들은 어느 정도는 자의적인 것이다. 그렇죠. 특히 저처럼 롤즈를 먼저 공부한 사람들은 공정성과 정의를 이렇게 떼어놓는 것을 상당히 익숙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공정성 하면은 여기서는 정치 구조, 1인 1표,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 뭐 이런 거고, 정의 하면은 물질적 분배,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질적 평등. 세 번째, 적정 절차 하면은, 적정 절차, 법 앞의 평등, 이런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단 26. 자, 유토피아적 정치 이론상의 국가에서도 1, 2, 3의 이념들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필요로 하고. 반면에, 일상의 정치는 1, 2, 3도 필요로 해서 1, 2, 3으로 다가오고자 작업해야 되지만, 유토피아적 공리적 이론 속에서는 아무런 독자적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것을 추구한다. 이것은 바로 국가에 대하여, 국가로 하여금 모든 시민에게 원리적이고 정합적인 방식으로 하나의 목소리로 말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특성을 추구하는 것이죠. 유토피아적 정치 국가에서는 아까 위세 요소에 따라서 모든 것이 꽉 짜여져 가지고 완벽하게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돌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원리적이고 정합적인 방식으로 자동적으로 국가가 행동하게 되겠죠. 반면에 현실 사회에서는 국가는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부분과 이룬 부분 혹은 퇴화하는 부분 등 고쳐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치적 통합성이라는 특성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저자가 이 이름을 택한 것은 그것이 가진 개인적 도덕성의 이념과의 관련성을 보이기 위해서다. Integrity는 적절한 말이 없어서 한국의 법철학자들이 Integrity를 통합성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통합성이란 단어가 정착이 돼서 뭐 따로 할 것도 없는데, 통합성이란 말에는 이제 그 신실성, 신실하다, 정직하다는 뜻도 있죠. 일관되다. 그래서 원리상 일관되어 있다, 일관되고 정합적이다, 이 뜻으로 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ntegrity는 원리상 일관되고 정합적이다. 저자 이 이름을 택한 것은 개인적 도덕성의 이념과의 관련성을 보이기 위해서인데, 개인적 도덕성의 차원에서 우리가 개인적 도덕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웃이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옳다는 생각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웃들이 기부도 좀 했으면 좋겠고 어떤 정당을 지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완전히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유토피아에 대응하겠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지금 리얼 월드에 대응할 것입니다. 이 리얼 월드에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특성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 특성의 요구는 바로, 즉 중요한 일에서 그들은 일관되고 진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 요구는 A 요구와 구별되는 거예요. A 요구는 웬만하면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도 하고, 선거운동도 좀 도와주고, 그다음에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가지씩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아프리카에 지원 구호금도 보내고, 불의를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불의의 한 목소리를 보태지 말고, 이런 것을 다 따르기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더 약한 요구, 중요한 일,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괴팍하게 행동할 수도 있겠죠. 뭐 짜장면을 먹으려고 했는데 짬뽕이 갑자기 먹고 싶어, 아이 짜장면 말고 짬뽕,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중요한 일, 아까 말한 그와 같은 일들에서 뭐 공정성이 필요한 일이라든가, 누구누구를 이제 대우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들에서 일관되고 진실하게 행동해야 되죠. 즉 변덕스럽거나 괴팍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전체로서 드러내 보여주고 형성하는 신념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노동 변호사다 이래서 노동자 측에서 변호 업무를 한다고 뻥을 치면서 사건은 몇개 맞죠.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노조를 아예 없애달라는 그런 의뢰를 받은 사업자들의 똥구멍을 빨아주고 있죠. 이렇게 살면은 인테그리티가 없는 사람이다. 원리적으로 전혀 일관돼요. 그냥 돈만 쫓는 사람이죠. 세상에는 두 가지 아날리크가 있는데, 스트레이트 포워드 아날리크와 디스가이즈드 아날리크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은폐된 학문 흡착자들인데, 이게 인테그리티가 결여된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이걸 다시 국가에 적용해서 설사 정의와 공정성이 올바른 원리가 진정 무엇인가에 관해 국민들 사이에 견해가 갈린다 하더라도, 의견이 불일치한다 하더라도, 국가는 정합적인 하나의 원리에 입각하여 행동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통합성은 정치적 이념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비정규직을 보호하려면 보호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의견이 갈리고 있죠. 그래서 사업자들은 비정규직을 다더 열악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를 보호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정합적이지 않은 원리, 좌측으로 깜빡이를 켜고 우측으로 핸들을 돌리는 그런 비정규직 보호법. 그러니까 지금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더 열악한 형태, 간접 고용 형태의 비정규직을 유도하는 그런 법률이죠. 그런 법률 같은 것을 위반하지 말라. 그다음 뭐 어떤 국가에서 낙태 반대자와 낙태 찬성자가, 낙태 허용 찬성자가 1대, 그50%대 50%로 있으면은, 주민등록번호의 맨 끝자리 수가 짝수인 사람은 낙태를 허용하고, 홀수인 사람은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이런 식의 정합적이지 않은 원리를 시행하지 마라, 국가의 강제력으로서. 만약에 유토피아적인 사회라면은 이미 그것이 해결이 한 방향으로 났겠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 난 해결책에 따라서 사회가 정합적으로 이미 움직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토피아적 사회에서는 필요로 하지 않은 정치적 특성임에 반하여 리얼 월드인 현실은 유토피아적인 정치적 지향점을 향해서 부단히 자급해 나가고 있는데 이 자급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어설픈 장기판식 절충안을 내서 정합성을 가지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애척도 가능하죠. 애척도 가능하고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통합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거부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통합성을 가지지 못한 개인을 비난하듯이 통합성을 가지지 못한 국가는 그것의 강제력을 정당화할 근거 중에 큰 토대 중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 능력은 타인을 존중하는 우리의 더 일반적인 능력의 중요한 한 부분을 이루고 있고 문명 생활의 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다. 문단 28. 통합성을 정의 및 공정성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정치적 특성으로 받아들인다면 즉 리얼 월드에서 꼭 필요한 그런 독립한 정의 및 공정성이라는 전통적인 정치적 유토피아적 어떤 이상적 규준과 독립한 정치적 특성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는 데 찬성하는 일반적 논거를 갖게 된다. 이러한 권리, 즉 법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만약에 통합성이 공정성 및 정의와 더불어 정치적 특성이 된다면,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법적 권리는 인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법적 권리를 부인하는 실용주의는 오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죠. 문단 29. 통합성의 요구는 두 가지의 더 실천적인 원리로 구분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입법과 사법에서의 통합성의 원리다. 5절, 의인화된 공동체. 문단 30. 그러나 많은 독자들은 정치적 통합성의 개념이 사회나 국가에 대한 심층적인 의인화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곤혹을 느낄 것이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괴이한 형이상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이다. 문단 31에 우리에게 곤혹스러움을 주지 않는 의인화는 표층적인 의인화죠. 표층적인 의인화에서는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정책은 좋지 않다. 라고 진술할 경우에 공동체의 평균적 또는 대표적 구성원에 대해서 말하는 편의적 방식에 불과한 것이죠. 반면에 정치적 통합성에 관한 도어킨의 설명은 정치 공동체가 그 구성원인 실제 시민들 혹은 대표 시민들, 통계적 평균 시민들과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종류의 실체라고 보는 훨씬 더 심층적인 의인화입니다. 나아가 저자의 설명은 이러한 별개의 실체에 도덕적 주체성과 책임까지 귀속시키는 것이죠. 마치 아날리크들이 비난받듯이 국가도 이거했다 저거했다 동시에 이제 딴짓하고 있으면은 안 된다. 이러한 도덕적 주체성과 책임이라는 것은 관행적 또는 대중적 지지를 받는 도덕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자체가 영예롭게 생각하거나 그렇지 못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나름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Question. 정말로 공동체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의인화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도킨이 인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죠. 이미 자기가 의인화한 것은 표층적인 의인화가 아니라 심층적인 의인화다. 이것 때문에 곤혹스러움을 느끼는가? 근데 곤혹스러움 느낄 필요 없다. 그다 좋은 이유가 있다. 이것이 바로 5절의 논의입니다. 1편 방금 문단 30일의 질문에 대해서 yes baby yes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의인화 할수 있다. 노골적으로 의인화 할수 있다. 할수 있고 해야 된다는 것이 도어킨의 답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의인화인가? 그것은 국가를 실지하는 사람처럼 도덕적 삶의 여러 측면에 대해서 추궁하는 그런 의인화가 아니다. 즉,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할 때, 아, 저 사람은 기부는 많이 했지만, 국가가 독재체제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을 때,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돕지도 못했고, 같이 돌멩이를 던졌고, 혹은 독재체제에 오히려 아부를 했다. 그럼 그 사람의 삶의 도덕적 측면은 크게 일그러졌다. 종합적으로 나쁜 놈이라 할수 있다. 뭐 이런 것처럼 실제 하는 사람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추구하는 의인화가 아니라 단지 공동체를 의인화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그리고 공직자와 시민 개개인에 대한 요구로 한원시켜서 묘사할 수 없는 공직자와 시민의 복잡한 두 단계의 책임에 관한 논증 방식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의인화를 사용하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는 문단 33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단계의 책임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 제조회사가 결함 있는 차를 생산해서 엄청난 사고가 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다. 회사가 회사 돈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회사는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배상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문제풀이 방식 A 의인화 같은 거는 완전히 부정한다. 회사는 뭐 무슨 무슨 주식회사는 이게 돼서 책임지고 배상하라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죠. 그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 이제 경영자가 나와가지고 하하하 여러분들 표층적인 의인화는 형이상학적으로 전혀 곤혹스럽지 않지만 당신들이 하고 있는 듯이 회사가 마치 무슨 책임을 진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심층적인 의인화라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결국 도덕성이라는 것은 개인에게만 귀속되는 것이고 공동체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난할 만한 사람을 찾아야 된다. 뭐 이때 그중 간부가 부주의하여 결함 설계를 승인했거나 누군가가 횡령을 통해서 부품들의 많은 부분을 빼돌려서 사고가 났다면은 비난할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조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제조회사 결함 있는 차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비난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소한 실수들이 얽혀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한 조그만 과실에 의해서 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비난한 사람을 찾지 못하면은 왜그 결국 회사가 그 돈을 배상하게 되는데 그러면 회사 돈으로 주게 되면은 회사 뭐 준비금에서 떼준다느니 아니면은 주식을 판다느니 이러면은 그두 가지 경우 어느 경우에 대해서는 소액 주주든 무슨 주주들의 주가가 하락하게 되겠죠. 결국 주주들의 재산에서 공제해서 이제 계산한 것에 불과한 것인데 왜 소액주주가 책임이 없는 소액주주가 손실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성결 문제 요구의 오류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도덕적 논거를 찾아낼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주주가 그 사교를 야기한 인과관계에 전혀 관련이 없다. 자기는 그 회사 주식을 샀을 뿐이지 그 회사가 결함 있는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어떤 기여도 한 바가 없는 것이죠. 회사 주주가 회사 간부들, 사원들이 한 행동으로부터 이익을 받았다면 그는 다른 사람이 한 잘못의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는 이유로 회사의 손해배상을 지우는 것은 성결 문제 요구를 오류를 범하는 셈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단지 회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주주가 책임을 지고 그래서 회사가 책임을 지는 셈이다. 이런 식의 빙빙 도는 순환 논리가 될 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회사가 책임을 진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잘못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잘못의 주체를 완전히 그 원자적 개인으로부터 찾게 되면은, 책임과 그 책임으로 생긴 부담이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주가 잘못을 안 했는데 그것을 부담하는 것이죠. 사실 너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 자체가 아직 규명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문단 35. 그래서 우리는 문제풀이 방식 B를 택한다. 우선 1단계로 회사의 책임에 관한 문제로 설정한다. 회사 자체를 도덕적 행위자로 보고 개인의 과실과 책임에 관한 원리와 유사한 것을 회사에 적용함으로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 결함 있는 생산물의 생산에 대하여 완전하게 통제력을 가졌던 사람이야말로 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 원리를 적용해 보면 종업이나 주주 어떠한 사람도 그러한 통제력이 없었고 오로지 회사만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회사는 배상할 책임을 일단 진다. 그 다음 단계에서 회사가 책임을 진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해서 이익을 공유할 권리가 있는 회사의 구성원은 책임도 공유해야 한다는 별개의 원리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지 않고서, 왜냐하면 1단계에서 회사가 잘못했다는 게 규명됐으니까. 그러니까 잘못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선결 순환 논리 없이 이익을 공유하는 자는 책임도 공유해야 된다는 별개의 인정되는 원리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종업원의 임금에서 떼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줘서 그 결과로 주주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 문단 36. A 방식. 문제풀이 A 방식에서 우리는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말할 때각 주주에 귀속시키는 책임을 단지 편의적 방식으로 집합적으로 묶어서 말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 반면 B 방식의 의인화. 회사는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그 의인화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실효를 가진다. 왜냐하면 그로써 집단이 내리는 우리의 결론이 개인에 대하여 내리는 결론에 선행하게 될 것이다. 즉, 1단계가 먼저 선행하고, 1단계 집단 책임 판단이 먼저 선행하고, 그다음 2단계로 그 집단 내에서 그 책임으로 인해 생긴 비용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직자와 시민 개개인에 대한 요구로 환원시켜서 묘사할 수 없는 두 단계의 책임을 논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편, 실효적 의인화. 문단 38, 정치적 통합성의 관념은 공동체를 둘째 방식, 문제풀이 B 방식, 실효적 의인화의 방식으로 의인화한다. 왜냐하면 정치적 통합성의 관념은 그 공동체가 개별적인 공직자나 시민들의 원리와는 구별되는 공동체 자체의 원리들을 채택하고 표방할 수 있고 그 원리들에 충실하거나 불충실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 증거가 뭐냐? 문단 41에 이 실효적 의인화가 우리의 어떤 법실무에 부합하고 기본적인 정치 공동체의 한 측면에 부합한다는 증거가 공직자는 개인의 책임과는 다른 모종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형법에는 공직자의 직무는 불가 매수성이다. 매수될 수 없는 어떤 것이다. 그 이외에 어떤 다른 직무 같은 거는 매수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사실 뭐, 돈을 주면은 일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본주의 원리인데, 우리가 공직자의 역할과 근접되어 있을수록 그것이 불가 매수하죠. 예를 들면은 여론조사 기관은 공직자들은 아니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공직자를 선택하는 민주적인 공동체의 정치 구조의 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도 매수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왜 이렇게 우리는 공직자가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불평부당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이런 불평부당성은 우리 각자의 여망의 자유로운 추구와 대단히 극적인 대조를 보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업자라면 친한 친구를 먼저 취직시킬 수 있죠. 또, 군인들은 모두가 외로운데, 가족과 친구, 연인에게만 군대 면회를 가죠. 제가 옛날에 형한테 군 면회를 갔을 때, 옆에는 다들, 연인들이 면회를 왔는데, 동생이 면회 와서 이렇게, 구질하게 있는 걸 보고, 면회를 좀 공정하게 정의의 이념에 맞게, 군인들에게 면회를 해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것은, 공동체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지, 개인의 자유로운 여망이나 행동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군대 면회는 지난 사람한테만 간다. 또, 매력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열망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헌신적이라 해도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공직자를 선발할 때는 어떤 사람이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아무리 아주 강하고 능력이 뛰어나다면은,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혼을 결심할 수 있다. 이때까지 결혼 생활 잘 해와서 이혼하는 것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혼할 수 있다. 버트란드 러셀이 그런 짓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문단 42. 공직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영역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공직자들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equals, 동등자로서 대우해야 되고, 정상적으로는 존재하는 자신의 개인적 선호는 저 공적 영역에 있어서는 부정해야 된다. 이런 특별한 책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설명방식 A에 의하면은 즉 모든 책임은 개인의 책임으로만 한언되고 공동체의 책임이나 덕성 같은 것은 의인화되지 않는다. 실효적으로 의인화되지 않는다는 설명방식에 의하면은 설명이 잘안 된다. 기껏 설명한다는 것이 공직자가 자기의 직책을 그러한 생각 아래서, 즉 나는 이런 불가매수성적인 공정 불평부당 하겠습니다 이러고 계약을 맺었다 해서 결국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일반적인 도덕률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지만, 더워키는 이에 대해서 이 또한 논의의 순서를 뒤집어 놓은 것이다. 공직자의 특별한 책임을 개인적 도덕성의 일반적 원리로부터 직접 구성해 내려고 한다면 공직자의 특별한 책임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애초에 왜 공직자는 불평부당해야 하기 때문에, 공직자가 불평부당하기 때문에 그 공문 임용서에 불평부당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면, 공무원이 불평부당해야 할 이유가 애초에 없다면 그런 약속 자체를 애초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 약속을 하느냐, 왜 그런 책임이 있느냐를 묻는데, 약속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참 멍청하죠. 설명방식 B, 실효적 의인화에 따르면은 우리는 전체 공동체가 그 구성원에 대하여 불평부당의 책무를 지며, 공직자는 그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공동체의 대리인으로 행동하여야 한다는 관념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념은 개인적 도덕성의 원리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죠. 회사, 아까 봤던 손해배상을 해야 할 회사의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집단 책임을 개개 공직자의 책임보다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1단계로서 그 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책임으로부터 2단계로 공직자의 공적 직무에 관해서 개별적 책임이 도출된다는 거죠. 문단 44. 만약 이 통합성의 사법 원리가 유지될 수 있다면 실용주의는 부인되어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통합성의 사법 원리가 유지된다면 법적 권리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되고, 그 법적 권리를 허수아비로 부인하는 실용주의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죠. 다음 시간에 통합성의 더 실질적 논거를 다루면서 6장, 7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